VOA 세계 뉴스입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22일 정부 지출을 15% 삭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이날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지출 긴축 조치로 1년에 2천억 루피, 약 7억 6,6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는 정부 관리의 고급 차량을 회수하고 월급을 삭감하며 해외 출장을 줄이고 필요할 시 비즈니스석 대신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고위 간부들이 이 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들여왔다가 채무 상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파키스탄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인플레이션이 27.5%에 달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고조됐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난해 말부터 교착상태에 있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IMF 측과 일주일 넘게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IMF는 구제자금 조건으로 파키스탄이 보조금을 철폐하고 에너지 관세를 인상하며 추가 수입 증대 및 외부 자금 조달을 포함한 여러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 정부와 IMF 간 협상이 이번 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3일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조국 수호의 날을 맞아 행한 TV 연설에서 현대적이고 유능한 육군과 해군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첫 신형 중미사일을 탑재한 사르마트 미사일 시스템 발사대가 올해 전투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최대로 생산하고 치르콘 해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량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보레이 A급 핵잠수함인 알렉산더 3세가 해군에 도입됨에 따라 해군의 전략적 핵전력이 현대무기와 장비로 100%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재래식 군대를 전면 개편하고 훈련을 개선하며 첨단 장비를 추가하고 무기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1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사용 위협을 비난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의 집단적 양심에 대한 모욕이자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내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전 세계 긴장과 분열에 기름을 붓는 동시에 다른 위기들과 긴급한 국제 현안들로부터 관심과 자원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에 대한 러시아의 암묵적 위협을 들었다며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벼랑 끝에서 뒤로 물러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와 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회 이번 러시아 방문은 중국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나라가 공유하는 비전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국경이 무력에 의해 다시 그려지며 힘이 권리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대한 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 무기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3일자 보도에서 왕위원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유대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왕 의원은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밝히는 등 우호와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있는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당장이라도 응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대북결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주변국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지 못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가장 최근 위험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며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Well, let me make very clear what our position is on the most recent provocations, the most recent dangerous provocations that we've seen from the DPRK.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여파 속에서 동맹 파트너와 함께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 18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그것들은 북한의 이웃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we call on the DPRK as we consistently have to engage.
이어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지만 알다시피 북한이 관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 다른 나라도 있다며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There are other countries who are not acting responsibly. Of course, the DPRK would be at the top of that list, and you see the provocations that they've undertaken in recent
days. 프라이스 대변인은 물론 북한은 그 목록의 맨 위에 있고 최근 그들이 감행한 도발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모든 나라 중에서 특별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스스로가 발의한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 나라들은 안보리 회의장에서 손을 들어 표결하고 각각의 결의를 통과시켰다면서 따라서 이 나라들은 결의안을 지키고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과 관여할 때 이런 내용은 정기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우리 국민,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뿐 아니라 영내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In our engagement with the PRC, for example, this is a regular point of discussion.
이어 이는 중국이 보고자 하는 것도 장려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자신들이 통과시킨 결의안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례 브리핑에는 베스 반 샤크, 미 국무부 글로벌 형사사법 특사가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반 샤크 특사는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014년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ICC에 회부할지를 고려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시도는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의해 저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was an effort, if I'm remembering correctly, back in 2014 to consider whether or not the Security Council would refer the matter.
그러면서 물론 북한 스스로 자신을 ICC에 회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 만큼 사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보리를 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실시하는 연합훈련은 영내 동맹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이런 노력이 영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see these efforts as destabilizing, as unhelpful to the region.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ICBM 역량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그러나 최근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3자 방위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는 영내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더욱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것들은 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 1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고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전날인 18일 오후 북한이 ICBM 운용부대인 제1 붉은기 영웅중대를 동원해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화성-15형을 쐈다고 전하고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5,768.5km까지 상승해 989km를 4,015초 동안 비행하면서 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틀 뒤인 21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으며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방사포 발사를 확인하면서 이번 시험 발사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이 실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Yes, so as you mentioned,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ducted the eighth ROC deterrent, U.S. ROC deterrent.
싱 부대변인은 미한 양국은 오늘 제8차 미한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실시했다며 추후 자세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미한 군당국이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상정한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타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 대량 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는 설명입니다.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 발생 상황을 대비해 미한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있는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당장이라도 응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실제 전투처럼 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군산 미 공군기지 주둔 제8전투비행단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우리 동맹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오늘 밤이라도 쌓을 수 있는 파이투나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8전투비행단 공보실은 22일 군산 공군기지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제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전제 조건 없이 비핵화 논의를 진행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지만 방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8전투비행단은 위기시 한국을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모든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공군력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일 한반도에서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파이투나잇 태세라는 핵심 임무를 완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어떤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냐는 질문엔 정책상 훈련의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그보다는 훈련을 군사 준비 태세, 숙련도,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상황에서 실행되는 어렵고 복잡하며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요구되는 실전처럼 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 지 이틀 만인 20일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미 F-16 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 행위로 규정하고 영내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ICBM 발사와 20일 동해에 떨어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를 포함한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영내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공격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이 선의의 외교에 관여하고 무모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멜라니 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공약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한반도의 지역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북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사전 연료 주입 체계를 모두 갖췄다고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가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수십 년 걸려 완성한 고체 연료 ICBM 기술을 북한은 너무 빨리 습득하고 있다면서 외부 지원설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독일 정부, 유럽연합 등의 미사일 기술 자문을 한 항공우주공학 전문가 실러 박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실러 박사님,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정상각도 발사 능력을 보유했고 발사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Yes, of course. I know there's a big debate about the re-entry vehicle, but I think that's not the major problem here. I think the ICBM has proven
물론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둘러싼 큰 논란이 있는 것을 알지만 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북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ICBM은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정상각도 발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뒤 시험 발사를 4차례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화성 15형을 안정적 미사일로 보시나요?
Well, if you ask me as an engineer, I would say no. It's definitely not yet operational. But I think these weapons are more like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그리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북한은 영내에서 미국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실제 전쟁에 쓸 의도가 없다면 실험을 충분히 하지 않고도 배치할 수 있죠. 무기가 제기하는 위협만으로도 상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실러 박사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북한의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미한 당국자들은 북한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박사님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Well, in my view, it's just a question of how heavy that heat shield, that thermal protection system should be. If you have a small missile that only can carry
우선 열차 폐막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소형 미사일은 매우 가벼운 탄두만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진입체에 작고 매우 효율적인 열차 폐막을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은 매우 큽니다. 열차 폐막 무게가 1에서 2톤 정도 돼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열을 견디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재진입체에 탑재되는 핵무기가 대기권 재진입 시 고열과 진동, 가속을 견딜 수 있을지가 더 큰 관건입니다.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갖췄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렸는데요.
I would say they have the rudimentary capabilities. If you attribute North Korea with developing and building three different sources,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갖췄다고 봅니다. 북한은 세 가지 다른 ICBM을 개발했으며 네 번째 ICB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도 있습니다. 재진입 기술 획득은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북한은 30여 종의 다양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기술을 가졌는지 여부가 아니고 그 기술을 누구의 도움으로 확보했느냐입니다.
실러 박사님, 북한 미사일 역량이 너무 빠르게 진전돼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건가요?
Because they are so successful with the programs. That's the thing. And you're looking on a country that is heavily sanctioned. Doesn't have a huge industrial base, but has
북한의 프로그램은 너무 성공적입니다. 북한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거대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여 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매년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Well, we see traces of technologies from all of these countries, certainly from Ukraine and old Soviet technologies from Russia.
분명히 우크라이나, 옛 소련, 러시아 기술의 흔적이 보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일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모르게 장비를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잘 모르지만 분명히 모종의 지원이 있을 겁니다.
실러 박사님, 북한이 ICBM의 재진입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미사일 전파 신호 송신 장치 텔레메트리를 갖추고 있습니까?
Well, as far as I know, they don't have any ships with telemetry systems, and they certainly don't have them positioned in the Pacific Ocean, as far as I know. So every ICBM will just disappear beyond the horizon once they launch.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에 텔레메트리 체계와 적외선 레이더 탐지기를 장착한 북한 선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일단 태평양으로 ICBM을 발사하면 그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또 궤도에 자체 중계위성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의 통신위성을 사용해 북한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상 북한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ICBM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화성 15형 발사 훈련이 기습 발사 훈련이었다면서 명령에서 발사까지 몇 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했던 사전 연료 주입 체계, 즉 앰플 방식을 이용했을까요?
They certainly have. It's an old technology from the Soviets from the 1960s, and we have seen a lot of Soviet technology in North Korea. So why not that?
북한은 1960년대 소련의 옛 기술을 다수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앰프라 기술을 갖고 있다고 꽤 확신합니다. 연료 앰프라를 하면 액체 연료를 발사 직전에 주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러시아 ICBM은 여전히 그 기술을 쓰고 있고 발사까지 반응 시간이 2분도 안 됩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고체 연료 ICBM을 올해 안에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 ICBM 기술을 어느 정도 진전시켰습니까?
Yes, well, as far as I know, they only tested one static motor. They only had one static firing of a big solid motor, and that's by far not enough to develop.
북한은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한 번 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엔진입니다. 북한은 해외에서 모종의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북한이 조만간 고체 연료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 아닐 겁니다. 현실에서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방 국가들, 러시아, 중국 등은 모두 미사일을 개발할 때 수십 번의 시험 발사를 했고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가 6개월 만에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틀림없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첫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기까지 러시아는 20년이 걸렸고 중국은 30년, 인도는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5년 만에 만들겠습니까?
실러 박사님, 북한은 20일 발사한 600mm급 초대형 방사포를 전술의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초대형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Yes, they certainly are. If they have a nuclear weapon that is light enough and small enough to fit into the payload bay of that rocket.
물론입니다. 북한이 직경과 중량이 충분히 소형화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핵무기 전문가가 아니고 로켓 전문가입니다. 소형화만 됐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외부 지원 의혹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동맹국들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이 조처해야 한다고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역내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주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것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위협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맥하울 위원장은 21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이런 공격성에 대응하고 억제할 결의가 부족하면 적국들이 제멋대로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내 우리의 안보 협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일본, 한국과 계속해서 3국 협력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비롯해 장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1일 VOA에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핵무기를 늘리는 불안정한 독재자임을 매우 분명하게 상기시킨다며 내년 예산에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자산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앞지르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도입해 속도를 내 지상에 더 많은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인 19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에서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이어 20일 미국, 한국, 일본은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선박간 환적 등 불법 경로를 통해 북한에 유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도 유엔의 공식 기록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제출하는 아스팔트와 윤활유 공급량만 상한선을 준수하는 정제유 규모로 보고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유류 밀반입엔 면제부를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의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여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는 2022년 기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류를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 작년 12월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아 공급량표가 작년 11월 상황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1월 31일까지 12월 공급량 보고를 이미 마쳤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는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이 보고한 수치만을 토대로 지난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가 10만 5,321.69배럴, 즉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21.06%를 채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작년 12월 유류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수치를 추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비연료성 유류, 즉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등의 수출량을 합산한 수치를 대북 정제유 공급량 총량이라며 안보리에 보고했는데 이들 제품의 작년 12월 수출량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VOA는 중국이 안보리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석유역청과 윤활유, 석유젤리, 바셀린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윤활유 151.02톤과 윤활유용 기유 17.82톤, 석유역청 382.2톤 등 총 551.04톤에 달하는 유류 관련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수개월간 중국이 톤 단위로 보고한 수치에 8.3299의 환산율을 적용해 톤을 배럴로 바꿨는데 동일한 환산율을 대입하면 중국의 12월 유류 보급은 551.04톤은 4,590.1배럴입니다. 이를 1월에서 11월 수치와 더하면 지난 한해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유류의 총량은 109,911.79배럴, 즉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약 21.98%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지난해 연간 허용치를 크게 밑도는 유류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2%라는 공식 수치에 연료성 유류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스팔트와 연료성 제품과는 거리가 먼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등이 정제유로 둔갑해 보고되면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끊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북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유류가 공식적으로는 전혀 반입되지 않았는데도 안보리는 중국으로부터 매월 정제유 수치를 전달받아 이를 배럴로 환산해 연간 허용치에 적용하는 노력까지 기울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엔에 공식 보고된 수치엔 북한에 밀반입된 유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4월 사이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약 45만 8,898배럴에 해당하는 정제유를 남포시설로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허용치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유류 반입이 이뤄졌다면 허용치 50만 배럴을 크게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BOE는 지난해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에 정박하거나 북한 서해에서 접선하는 유조선 여러 척을 포착했는데 이 역시 북한이 중국 등으로부터 유류를 반입하고 있는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밀수 방식으로 북한에 반입되는 정제유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 problem for China too because Chinese data for tax collection or whatever, you know, how much petroleum.
특히 이는 중국 세관 당국에도 문제라며 얼마나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이 중 얼마나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세관 기록 체계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수년 전부터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유의 양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밀 수출되는 정제유와 별도로 송유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도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서울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포럼이 이틀간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반발과 폐쇄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침해 사례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기록해 가해자 책임 규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국제민주연구소 주최로 북한인권 포럼 이틀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COI 설립은 북한에서 만성적으로 자행됐지만 국제사회가 도외시한 인권 침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OI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로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인권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희난 소장은 2014년 COI 보고서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즉 OHCHR의 권고한 사항 중 첫 번째가 완전한 책임규명 노력과 함께 인권 모니터링과 기록작업 그리고 보고였다며 북한의 반발과 폐쇄적인 태도 속에서 OHCHR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권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COI 보고서 권고에 따라 OHCHR이 지난 2015년 6월 서울에 설치한 북한인권 조사를 위한 현장 조직입니다. 희난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한국으로의 탈북민 유입이 줄어들었지만 신종 코로나 이전에 수집한 정보는 강제노동과 구금, 여성 권리 등 문제를 포함해 인권 침해 결론을 낼 만큼 충분하다며 이들 정보는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한 중앙 저장소에 보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저장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행된 북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인권 침해에 대한 포괄적 기록들을 매년 확장하고 있고 관련 민간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해 내년 말까지 저장소 정보양을 3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또 OHCHR에서 수집한 인권 침해 정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반영된다며 강제 실종에 대한 보고서가 다음 달에 강제 노동에 대한 보고서는 올해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유한나 호산약 부국장은 북한인권 상황이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고 해서 활동 방향이 바뀌어선 안 된다며 COI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ocumentation, evidence gathering, and making sure that this evidence is available and that it serves different.
호산약 부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COI 권고 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하는 게 숙제라며 기존에 해왔던 문서화와 증거 수집, 그리고 이 증거들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관련 기념관을 만드는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COI 설립 이후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특히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희난 소장은 OHCHR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또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국제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역외 사건을 처리하는 이른바 역외 적용 방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탐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urisdiction within the ROK is a very important one. ROK has the framework, the expertise, the presence of.
희난 소장은 한국이 재판 관할권 역외 적용 가능성의 중요한 사례라며 한국엔 관련 사법 체계와 전문 지식 그리고 인권 침해를 당한 탈북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산약 부국장은 ICC가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어떻게 관할권을 획득하는지와 관계없이 회원국들은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영토에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송환된 중급 또는 하급 범죄자에 대해선 해당 범죄를 자국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 패널로 나온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국장은 이미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로 잘 알려진 마그니츠키 방식이 국제 인권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그니츠키식 제재는 미국의 인권 책임법에 따라 인권 탄압과 부패 혐의가 있는 전 세계 관료를 상대로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포럼은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첫날 축사를 통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의 어려움, 탈북민수 급감 등 실태 조사의 어려움이 가정되고 있지만 국제사회 관심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쏠리면서 북한 인권 국제연대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 관심을 다시 촉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규모 7.8의 강진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긴급 구호와 지역 자금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은 지난 형제애를 넘어선다고 무라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가 말했습니다. 타메르 대사는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영토보다 넓은 지역이 지진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의 기술력이 재건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강진은 유럽에서 100년 내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피해 상황을 어떻게 전해 듣고 계십니까?
Yeah, we had three people lost their lives.
20일에는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185명이 다쳤습니다. 규모 7.8의 지난 지진에 대한 여진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큰 규모입니다. 튀르키예는 이번 강진으로 11개 지역에 있는 1,400만 명 가까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 700만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입니다. 이번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규모는 한국 영토보다도 큽니다. 어떤 도시는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이 무너졌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의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일 테지만 가장 시급한 물품은 무엇일까요?
Right at this moment, the most urgent needs are we need portable toilets, portable showers, tents, blankets, sleeping bags, and generators. These are the 5 or 6.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이동식 화장실과 샤워장, 방한 텐트, 담요, 침낭, 발전기 이렇게 대여섯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물도 전기도 끊겼고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위생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고국의 피해를 지켜보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 정부와는 어떻게 협력하고 계시는지요?
The president Yoon came to here embassy to put his marks on the book of condolence that we offered.
Yes. He was very sincere and...
이번 재앙 발생 직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직접 대사관을 찾아 조문록을 작성하셨고 매우 진심을 보이셨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한국의 장관들이 대사관에서 조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와는 매일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원하겠습니다. 튀르키예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한국 정부의 친절함과 관대함을 매일 느낍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우정, 형제가 무엇인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차 한국 구조대를 현장에서 맞이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It was a very sentimental, emotional feelings. I mean, they are heroes. They are true. They are, you know,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is risk your life.
지진 발생 다음 날인 7일, 한국은 120명의 수색 구조대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열흘간 현장에서 활동했고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차 구호팀이 나가 있습니다. 1차 팀이 튀르키예 지진 현장으로 출발할 때 그리고 돌아올 때 현장에서 그들을 배웅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영웅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차마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한 명 한 명과 손을 잡고 그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도시는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 못지않게 재건 작업이 매우 중요할 텐데 한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국이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Oh, there's many, many things that we can do. You know, this as it is difficult to say, but you know, the well, whatever happens, the world will continue to turn, and we will continue to do whatever we are doing. And Korean-Turkish relations.
저는 분명 관련 정부 기관들이 서로 연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후 지진 피해 현장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재건과 복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는 한국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과 그들의 노하우가 필요하죠. 튀르키예는 지난 수천 년간 전쟁과 역병, 자연재해를 견뎌온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지원한다면 그 시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Oh, there's many, many things that we can do. You know, this as it is difficult to say, but you know, the well, whatever happens, the world will continue to turn, and we will continue to do whatever we are.
한국은 튀르키예에서 많은 훌륭한 업무들을 해냈습니다. 차나칼레 191호 대교, 유라시아 해저 터널, 보스포러스 제3 대교 등입니다. 한국은 튀르키예에서 어떻게 일할지, 튀르키예의 환경을, 국민을, 또 튀르키예의 특징과 역학을 압니다. 한국의 고도의 기술과 건설 능력이 튀르키예의 재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터키 강진 현장 모습이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의 모습과 흡사하다며 십시일반으로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People they already consider Koreans their blood brothers and now.
저희 창고에는 800만 파운드가 넘는 기부 물품이 튀르키예로의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관대합니다. 이런 상황이 제게는 한국과 튀르키예의 형제애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속담에 형제 간에는 서로 빚지는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튀르키예가 한국 전쟁에서 한국을 도운 것은 우리 한국의 형제 자매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튀르키예 강진 이재민을 위해 옷과 텐트를 기부하거나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기댈 만한 누군가,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형제의 이상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국 일러스트레이터 명민호 씨의 만화 주장이 한국뿐 아니라 튀르키예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작가를 직접 대사관으로 초청하셨다고요.
Oh, it was fantastic. It was the yes, he signed one of his illustrations for me, and he signed for one for our president and the foreign minister.
굉장했습니다. 명 작가는 그 일러스트레이트를 저와 우리 대통령, 외교장관에게 각각 한 장씩 줬습니다. 아주 멋진 순간을 담았죠. 지금도 제 앞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인이 한국 어린이에게 물을 주는 모습과 강진의 피해 현장에서 한국의 수색 구조대원이 튀르키예 어린이에게 물병을 건네는 모습이 나란히 담겼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시종일관 변함없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멋집니다.
앞으로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을 기대하시는지 또 튀르키예 국민에게 한국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Many many things that we can do. You know, this as it is difficult to say, but you know, whatever happens, world will continue to turn.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호 관계에 있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사로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화 분야를 거쳐 상업과 군사 부문 협력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은 이미 형제이자 혈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진 이후 튀르키예를 돕는 한국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과 한국 대통령, 일반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라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로부터 강진 피해 상황과 한국의 지원, 복구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5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영하 4도에서 낮 4도, 구성 아침 영하 4도, 낮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기온 0도. 강계 아침 영하 11도, 낮 0도. 희천 아침 영하 5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개성은 아침 영하 2도, 낮 7도. 사리원 아침 영하 3도, 낮 5도. 신계 아침 영하 2도, 낮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도, 낮 6도. 장전 아침 2도, 낮 6도. 평강 아침 영하 4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3도, 낮 7도. 장진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6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6도. 삼지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3.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특별 정치 담당 미국 대사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1년이 지난 현실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은 국내외 비정부기구 NGO의 여직원들을 직장에서 몰아냈습니다. 여성 직원들은 민간단체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관련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직장에서 추방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직장 참여를 제한하는 결정입니다. 미국은 탈레반에게 이 결정을 시급히 번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탈레반은 6학년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Taliban's indefensible decision to ban women from universities to keep secondary schools.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여성의 대학 입학을 금지하고 여학생의 중등학교 입학을 막는 조치와 여성과 여학생들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탈레반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과 소녀들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탈레반이 법원 판사들에게 공개 처형과 신체 절단, 채찍질 등이 이슬람 샤리아 법을 엄격히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의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탈레반이 이처럼 오래된 관행을 강요함에 따라 국제사회와 관계 정상화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도움이 필요한 아프간 국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provided more than $1.1 b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since August 2021.
우드 대사는 미국은 2021년 8월 이후 11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과 인접 국가로 피신한 사람들을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여성들의 직위 복귀와 여성과 소녀들의 학교와 대학 복귀, 그리고 여성들이 인도주의적이고 기본적인 도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탈레반이 추구하는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아프간 국민들로부터 얻는 정당성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3일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조국 수호의 날을 맞아 행한 TV연설에서 현대적이고 유능한 육군과 해군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신형 중미사일을 탑재한 사르마트 미사일 시스템 발사대가 올해 전투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최대로 생산하고 치르콘 해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량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보레이에이급 핵잠수함인 알렉산더 3세가 해군에 도입됨에 따라 해군의 전략적 핵전력이 현대무기와 장비로 100%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재래식 군대를 전면 개편하고 군 훈련을 개선하며 첨단 장비를 추가하고 무기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1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사용 위협을 비난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의 집단적 양심에 대한 모욕이자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내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전 세계 긴장과 분열에 기름을 붓는 동시에 다른 위기들과 긴급한 국제 현안들로부터 관심과 자원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에 대한 러시아의 암묵적 위협을 들었다며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벼랑 끝에서 뒤로 물러날 때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22일 정부 지출을 15% 삭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이날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출 긴축 조치로 1년에 2천억 루피, 약 7억 6,6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는 정부 관리의 고급 차량을 회수하고 월급을 삭감하며 해외 출장을 줄이고 필요할 시 비즈니스석 대신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고위 간부들이 이 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들여왔다가 채무 상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파키스탄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인플레이션이 27.5%에 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고조됐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난해 말부터 교착 상태에 있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IMF 측과 일주일 넘게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IMF는 구제자금 조건으로 파키스탄이 보조금을 철폐하고 에너지 관세를 인상하며 추가 수입 증대 및 외부 자금 조달을 포함한 여러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와 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회 이번 러시아 방문은 중국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나라가 공유하는 비전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국경이 무력에 의해 다시 그려지며 힘이 권리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대한 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 무기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3일자 보도에서 왕 의원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유대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과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타이완에 있는 미군 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미 언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향후 몇 달에 걸쳐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병력을 타이완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배치된 30여 명 수준에서 최소 4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타이완 주둔 미군은 미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타이완군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과 타이완은 21일 워싱턴 인근에서 7시간가량 비공개 고위급 안보 회담을 가졌습니다. 타이완 관영 매체에 따르면 우자오시 외교부장과 구리숑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대니얼 크링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